이렇게 주님께로 나간 뒤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찾는 이가 드물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 쉬워졌고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나 넓은 길, 넓은 문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유사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여 기뻐하고 슬퍼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여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오늘은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의 지혜를 무색해하는, 인간의 지혜를 아예 부정해버리고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읽을까요? 17절부터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지혜, 자신이 그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였고 마치 철학계의 칸트 같은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부연 설명을 위해 그런 세상의 철학 같은 것들을, 예화 같은 것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만 전했다는 뜻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그 밑에도 쭉 인간의 지혜를 묵상하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인간의 지혜와 판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이제 무력하고 무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들 있죠. 어떤 것이 힘이며 어떤 것이 가치이며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제 자신들의 지혜를 들이대면서 이게 바로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이게 바로 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뒤집어 엎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함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 세상의 인간들이 또 이것이 바로 선이다 도덕이며 윤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엉뚱한 것을 이제 치고 들어와서 계속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그 초대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자. 그들이 뭐 길거리에 나와서 뭐 소란을 피우고 뭐 이래서 어지럽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도대체 이 세상이 가치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인간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니까 그걸 가르쳐서 이제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말인데 당신이 지금 기독교 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개혁주의의 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잘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개혁주의의 지향점이라고 여태까지 다 가르쳐왔는데 제가 자꾸 그걸 뒤집어 엎으니까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요? 주일날 창녀들하고 술집에서 술 먹는 거? 그거 닮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셨잖아요. 뭐 어떻게 닮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쌀 비벼 먹는 거? 그냥 주일날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야 이 나쁜 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니들 여기를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다 때려 엎어버리는 거? 뭘 닮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무슨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병 고친 거? 그럼 다 고쳐주죠. 왜 몇 명만? 왜 몇 명은 소외감만 다른 사람들 소외감 들게 몇 명만 고쳐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하셨나요? 5병이의 사건은 단 하루 일어났습니다. 7병이의 사건은 단 하루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그 사람들 또 배고팠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 동안에 쭉 오병이어가 계속 그들을 먹이지 않았다니까요. 뭘 하자는 거예요? 뭘 닮자는 거예요 도대체? 막연하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분의 어떤 점을 닮으려고 지금 개혁주의가 추구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홈리스들한테 빵 나눠주는 거?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거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리폼드 개혁주의는. 나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의 그 지고한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그 참된 선으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순종을 한 거죠. 그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폭로되어져 가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뭐 자기들이 그냥 이를 악물고서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여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게 선이며 이게 착한 거며 이게 힘이다 라고 해놓은 것들을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성취하겠다고들 하니까 하니까 제가 거기에 시비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절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수요일날도 공부했지만 눈에 보이게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 이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반응해 주시고 보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어떤 하나님의 역사, 행사를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포착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도 보시면, 우리 시편 105편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만들었고,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셔야 했는가? 당신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낸 게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이 세상 애굽으로 보낸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미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해 애굽으로 보내졌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미 선택되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애굽으로 보내져요. 보내져서 그 애굽이라는 것이 주는 매력과 달콤함을 충분히 맛보게 해줘요. 이스라엘에 살던 고센 땅은 애굽에서 최고 좋은 땅이었어요. 최고 좋은 땅. 요셉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냐면, 바로의 마음을, 바로도 요셉의 비율을 살필 정도로 그만큼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최고 좋은 땅에 요셉의 식구들을 살게 한 거죠. 그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낳고 거기서 번성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해요.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죠. 죽는 날까지.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매력과 그러한 애굽의 그 달콤함을 이렇게 진저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멀리하게끔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 바로를 이제 왕조를 바꿔가면서까지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끄집어내시는데, 원래 요셉부터 시작해갖고 한참 동안에 힉소스 왕조가 애굽의 왕조였잖아요. 다른 왕조가 잠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들어와갖고 총리를 하죠. 안 그랬으면 원래 그 톨레미 왕조가 그대로 계속 있었다면 이방인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이 와갖고 총리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차피 힉소스 왕조는 애굽 측에서 보면은 그들도 이방인들이었어요. 애굽을 점령했던 거예요, 잠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요. 보내셔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낼 때쯤 돼서 왕조를 다시 톨레미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원수들이었던 그 왕조에 의해 혜택을 받았던 그 민족이 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부터 시작해갖고 애굽 사람들이 꼭 그들이 뭐 지금 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뭐 위협이 되는 왜냐면 그들이 뭐 모여갖고 노조를 만들었다거나 무슨 연합을 만들었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다기보다는 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이민을 가서 400년을 살면서 그 애굽의 뭐 어떤 정치 문화 사회에 전혀 관여를 안 했을 것 같으세요? 그 장면들은 대부분이 애굽 군대였어요. 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비록 나올 때 무기는 못 가지고 나왔지만 그렇게 군대의 행렬을 지으면서 광야를 전진할 수 있었고 백부장 뭐 천부장 딱딱 나누잖아요. 그게 군대의 그 조직이라고요.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뭐 지팽이, 호미 이런 걸로 싸웠지만 그걸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도 했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군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처럼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아주 단짝 들어서 싹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들을 미워하는 어떤 이들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고들을 미워하는 존재들은 자기들의 적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혜택을 받았던 그런 이들을 이제 미워할 만한 새로운 왕조가 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놈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무관한 자들이었는데 저들이 저렇게 혜택을 받고 사니까 우리는 저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런 경계심을 이제 갖게 한 거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이 땅에서 그러한 미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가 정말 지긋지긋해서 아, 하나님, 나좀 빨리 여기서 건져주세요라는 기도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죠. 그들이 부르짖어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짖게 만들어 놓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세상이 지긋지긋하고 정말 빨리 떠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확 죽고 싶다, 쉬운 말로.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런 마음이 안 들게 여러분의 상황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나 따라 나와. 그리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는 방법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다로 데리고 와갖고 분명히 육로가 있어요, 위에. 그 육로로 가면 훨씬 편하게 가는데, 그냥 구름기둥이 엉뚱한 데로 인도를 해갖고, 바다 앞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또 그걸 건너가야 돼. 건너서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위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그렇게 그냥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게 하시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먼지일 수밖에 없는가를 경험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는 결국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당신의 도움 아니면 큰일 납니다라는 상태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루하루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자꾸 무엇을,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해주면은, 아, 내가 내 신앙이 더 커질 것 같아. 내지는, 아, 하나님이 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계획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미루어 짐작하거나 추측하는 거는 우리가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공식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합리주의와 실용주의, 인본주의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모든 것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자기들의 이성의 판단에 맞게 움직여야 합리주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걸 절대 못 봐요, 세상은.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뭐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게 움직여야 되고, 저는 아주 역겨워 죽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사업을 하지 그럼 뭐하러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뭐뭘 아끼자, 뭐 쿠폰을 쓰자, 아휴, 하여튼 평생 그렇게 살아, 하여튼. 그러니까 돈은 자꾸 버리는 거라니까. 그거 아껴서 뭘할 건데요, 근데 도대체가. 에?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욕하여 짓밟아 버리는 거지. 이렇게 잘 효용 있게 써가지고 그거의 가치를 더욱더 한층 더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 경제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혜 쫓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정말 바보같이 저렇게 어렵게 헌금하여 왜 돈을 저렇게 쓸까? 이렇게 자꾸 버려지는 모습이 오히려 보여져야 돼요. 뭐몇 명이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의 표준이 되어버려갖고. 그럼 돈에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아니,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딴 소리를 하냐고요? 돈이 주인이지, 그럼. 실용주의 마찬가지죠. 실용주의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하여튼 그게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떤 거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교회에 이익만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실용주의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어떤 뭐 해도 전쟁을 일으켜도 괜찮아. 하여튼 우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건 돌아가야 된다라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실용주의. 네? 다른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아, 우리 서문화 교회에 내실을 기해야지. 목사님이 왜 자꾸 딴데 나와서 집회를 할까? 글쎄,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이 사람들이 교회론도 제대로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구나. 교회가 뭐냐고요? 교회가 이렇게 모여있는 요 성원아 교회가 교회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내실을 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내실을 기하자는 거예요? 사람들 더 많이 오게끔, 목사 없으면 자꾸 여기 서라, 사람들 안 오니까 단단하게 자리 잡게 만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런다고 해서 내실이 기해지냐고요. 어디서 그따운 그 세상 원리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것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왜딴데 가서, 딴 데라뇨?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마음에 갈급한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딴 데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냐고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 거, 내 거, 우리 서문화 교회. 그런 면에서 이거 확 흩어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진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주 그냥 풍지박산을 만들어서 그런 교만 좀다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 여전히 우리 거, 내 거. 아니 뭐 내일 뭐 축구한다면서요? 그래서 뭐 LA 큰 교회들에서는 뭐 새벽에 새벽기도 안 하고 모여서 축구 본다 그러는데 그거와 우리나라 응원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서, 그거와 우리 교회의 내실을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왕이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조금 유명했으면 좋겠죠. 그래야 내 면이 있으니까. 그게 마귀적 발상이라니까요. 제가 요즘 어디 이렇게 가면은 자꾸 사람들이 이게 박사학위는 없냐고 자꾸 물어봐서. 박사학위가 있으면 말에 이게 있죠. 이게 좀 신빙성이 더해지나 보죠. 뭐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박사학위나 하나 더 있으면 진짜 여기저기서 목사님의 그 말에 사람들이 더 무게를 실어줄 텐데, 공부를 좀더 하시죠. 왜? 요즘 아무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주니까. 그래서 안 해요. 일부러. 여러분, 복음이 그런 어떤 전하는 사람의 배경이나 언변이나 이런 걸로 전해지는 거라면, 박사학위 아니라 박사 해렙이라도 지금부터 5년 안에 한 5개는 딸수 있어야 돼요. 죽어라고 공부해갖고, 그까짓 거 뭐래요?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교수들이 뭘 요구하는지 저는 한 달만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심중을 뚜렷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골든게이트 그 랩티스트 신학교를 다닐 때도 전과목이 다 A였어요. 물론 그 페이퍼를 쓸때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침례교가 원하는 논문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교수가 시험지에다가 히어로라고 써준 게 제가 처음이에요. 영웅이 탄생했다. 속으로 웃기지 마라. 나는 장학금을 타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재밌게 쓰고 있지만 절대 니들의 신앙에 동조하지 않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앞에 선 사람이 무슨 배경이 좀 있으면요. 뭐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막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러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숨어서 인간의 지혜를 묵상시키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막아요. 오히려 막아요. 이사야서 하나 한번 찾아볼래요? 이사야서 45장. 45장 15절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숨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찾았다고 착각들 하는 거야. 수요일 날 그림 보여드렸죠? 카라바조의 그 그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까라바지의 그림 속의 도마는 예수님의 흉터 속에다가 검지손가락을 푹 집어넣고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휘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짠가 아닌가? 이거 가짜로 찔러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표정으로 그 이마에 주름이 한 15개는 그래. 진짠가? 근데 그걸 보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다를 설명해 주는 게 도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도마는 그 흉터를 보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기 전에 도마는 먼저 믿었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좀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 거 따지라고 성경이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호흡을 제자들에게 부습 불어주셨을 때 그들이 거듭났냐? 아니면 오순절날 거듭났냐?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창세 전에 거듭났다니까요? 답답해가지고 정말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조금 그런 것들.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야지. 그런 어떤 지엽적인 그런 이야기,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 세상에 나는 다른 사람, 제자들과 여태까지 동등하게 가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뭘본 거를 나만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기만 하면 니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놓고, 나볼 거야, 볼 거야, 그랬다고요. 그게 지금 자기 주체 의식이야. 내가 뭔가를 지금 결핍되어 있는 것을 내 노력으로 채우기만 하면 나는 이 어떤 신앙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인본주의, 그게 율법주의.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걸 채워서가 아닌 내가 너에게 주는 방식으로, 복을 주는 방식으로 구원은 일어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너는 복받은 자인데 왜 자꾸 보려고 그래? 복받은 자는 보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물하여, 완료하여, 종결하여 준그 신앙으로, 복, 믿음으로 복받는 거야. 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체, 주인은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죠? 내가 뭘 봐서, 후집어 봐서가 아니라 당신이 믿음의 주인이시군요. 이게 도마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지금 무언가를 해갖고 하나님께 도달하겠다고,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수준으로 도달하겠다고, 착한 일 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타이타닉 그 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호화 유람선인데, 여러분 그 타이타닉 호가 출발할 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세션맨들이 모여서 갑판 위에서 재즈 연주를 하면서 파티를 주도했어요. 매일 밤, 밤낮 구별 없이. 그 호화 유람선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재즈 연주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연주를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그들이 힘이라고 믿었던 그 세상이 빙산에 부딪혀서 왕창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 화려한 파티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으로 바뀌어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가 계속해서 그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그게 계획인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게 야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태, 타이타닉 호가 그냥 평온하게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부수십니다. 왕조를 바꿔서라도 부수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짖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게 복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소망을 바라보세요. 그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 위에 손가락을 넣는 게 아니라, 그 흉터에, 십자가에 내가 참여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 흉터를 헤집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흉터 속으로 빨려 들어가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게 거룩하고 착한 삶을 내놓아서 예수를 닮아갑시다. 뭐 어떻게 닮아가려고 그래서 자꾸 닮아간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닮겠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데, 어떤 분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글쎄, 슈바이처 같은 분인가? 간디 같은 분인가? 이렇게 막연히 세상의 지혜가 정의해놓은 그런 선한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아요. 기독교를, 오늘날 왜곡된 기독교를 이렇게 파보면, 전부 뭐 헬라 철학 아니면, 불교, 범신론, 이런 것들이 다들 이 기독교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지옥. 지옥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무간지옥.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냥 불술에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고 야차들이 그냥 눈알을 박았고 막 하늘에 던지면서 공기놀이하고 이게 무간지옥이거든요. 불교에서 나온 무간지옥.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개념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옥의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또 나온 거거든요. 지옥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표현하느라고 불과 유황과 뭐 구대기 같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게헨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게 흰 놈의 골짜기거든요. 흰 놈의 골짜기가 뭐, 흰 놈들이 사는 미국이 아니라, 흰 놈의 골짜기는 그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식들을 태워서 바치던 그런, 그 우상 숭배하던 자리예요. 거기에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 개혁하면서 거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짐승들 태우고 쓰레기 태우고 더러운 거 태우고 그러니까 불과 항상 연기가 매캐했고 쓰레기장이니까 구대기가 득실이 어렵다고요. 그거를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성경이 설명한 게 불과 유황. 거의 아마 불과 유황을 맨날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불교에서 나온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 지옥을 여러분 이삶 속에서 작은 지옥들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내 깨달음이 올거 아닙니까? 나에게 경험으로. 여러분은 지금 불과 유황과 그 더러운 구더기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 나에게 닥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잠깐 경험하면서 어떤 삶을 살래?를 물어보는 게 인생인데, 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은 하나님이 챙겨가시는 거예요. 선과 착함이라는 거 하나님이 챙겨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신앙이 관념으로 동동 떠다니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제발 성경을 좀 진지하게 보세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른 거냐. 근데 왜 천국, 지옥, 천당, 지옥 이 개념은 왜또딴 종교랑 다 똑같으며 똑같은 게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거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학적인 것, 다른 타 종교에서 나온 거, 이런 거와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뭐 호로스니 뭐니 이런 이집트의 신 이야기 같은 게막 나오면은, 아이고, 어떻게 참 예수님이 오시기 1200년 전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12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애굽의 구세주로 온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에게 나오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무리를 걷고, 제자를 12명을 데리고 다니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놈 이름이 나사로고, 이거 뭐예요? 다 성경이잖아요. 1200년 전에. 그럼 성경이 그걸 베낀 거랑 또 뭐 베낀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왜냐면 이 내가 지금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있는 한 그런 것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호러스가 아무리 그런 성경과 똑같은 그 내용을 그 이집트의 사자에서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요만큼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던지셔서 사람들의 귀를 막는 거예요. 야, 이제 호레스 얘기 하나 던져줄게. 휙 던져갖고, 얘들아, 아닌 것 같은 사람 나가.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아니네? 도마복음 하나 휙 던져갖고, 얘들아, 아닌 것 같은 사람 나가. 딱. 유다복음 하나 또 휙 던져서 능과 일을 막아요. 얘들아, 이거 봐. 유다복음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나머지 사복음서는 뭐야? 뭐긴 뭐야. 그냥 쓰레기야. 나가. 나가. 다빈치 코드 휙 던져갖고 눈길을 막아버려요. 나가.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그런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던져서 그게 선지자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눈길을 막으러 나간 거예요. 예레미야, 다니엘 다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스바냐나 스가랴나 이거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뭐가 삼천 척이고 뭐 왜. 눈길을 막아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아니면 나가 걸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교회에다가 지옥불을 자꾸 던지셔가지고 야 이거 싫은 사람 이거 뜨거운 사람 나가 그러는 거야. 당신 끌어들인 백성은 안 나가죠. 그거보다 훨씬 더 뭐 상상할 수 없는 뜨거움이 여기에서 나가면 자기에게 영원 속에서 닥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겪어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야. 그럼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끝.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린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 통과하면서 이 영원한 불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붙들면 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여전히 인본주의와 실용주의와 합리주의에 성공주의에 깊숙이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챙기느라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높이, 넓게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